사무엘상 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왕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이제 읽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일이 바른 일이었는지 아니면 왕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 이스라엘 이 나라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미리 언뜻 알려주신 바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내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에 왕을 내자 하는 의견이 나거든 이렇게 이렇게 왕을 뽑아라 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들어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할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8장을 잘 읽어보면 그 어떻게든 있게 될 이 왕의 제도가 처음에 시작된 일은 그리 썩 좋은 동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이 이러한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건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바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벌어진 일 자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와 이제 행동과 결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왕의 제도가 좋은지 어떤지는 우리가 아직 판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왕의 이 제도가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이유로 지금 구해지고 있는 면모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모습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들의 행동을 분별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교훈을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을 만나 어떤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장로가 모여서 굳이 사무엘에게로 다가가죠. 그것은 사무엘에게 어떤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이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한 지 시일이 많이 지났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이제까지 겪었던 지난 일, 사무엘과 겪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드물게 아주 평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7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사무엘이 그 지도력을 발휘한 이후에 쳐들어온 사건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사무엘이 있었던 동안의 기간을 정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을 만난 이 시점은 그 긴 평온기를 겪었던 시간이라고 우리가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온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들의 마음은 별로 평온하지 않았던 것 같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문제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당신은 왜 늙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이제 같이 떠오르는 불안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죠.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좀 묘한 곳에 지금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는데 이것은 그 사무엘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80km쯤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무엘 대를 이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좀 먼 곳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굽게 하는 사사들은 판결을 하는 게 이제 주 임무였는데 판결을 굽게 하여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하죠. 누구의 기억이었을까요? 예, 엘리와 그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늙어갔고 그 아들들은 엘리 같지 않아서 나라가 정말 위험했던 일,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다 모여 사무엘에게 왔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웁시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정을 도입하자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다스릴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릴 자는 왕이어야 합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있었죠. 사사들이 때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안은 무엇이냐 하면 사사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제도 말고 우리에게 다른 제도를 세워야 이 나라가 견실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입니다. 사실 사사제도는 그 여러모로 그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였죠. 사사는 아무 때나 세워지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게 세워집니다. 사사가 어디서 등장을 하는데 그 어디서 등장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사사가 등장을 해서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해주지만 그때는 보통 그 외적들이 다 쳐들어와서 많이 유린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들을 다스려왔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해왔던 통치의 방식은 그 특징을 생각해보면 예측이 불가하고 그리고 속수무책인 아무 대비책이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제도였다고 이들은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왕을 세웁시다라는 얘기죠. 왕을 세우면 어디에 그 지도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도자는 늘 나라의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갖추어야 이 나라가 보다 든든히 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온 장로들이 의견을 모아 지금 사무엘에게 의견을 전달하러 왔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의 걱정과 대안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일에 대한 평가는 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들어줘라. 그런데 이제 들어주라는 얘기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죠. 너무 상심 마라. 지금 이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지내온 일은 이들을 돌보며 이들을 섬겨왔던 일이었을 텐데 지금 말년에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수고 많이 하셨지만 당신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들들이 당신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였겠죠. 사무엘로 봐서도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지금 제안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만의 일이 아니라 8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은 일의 그 일이 지금 너에게까지 주어져서 너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저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나라를 새로 세우시고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거였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이들에게는 늘 기쁨이 되지 않았다.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일이 전부 이들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주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미리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대비하고 살고 있다라는 식의 안도감을 갖고 싶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들을 그렇게 다스려 오신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지금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능히 챙겨주시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이들에게는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농사를 지어도 비료를 잘 주고 그리고 관계시설을 잘 정비하는 식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곳은 관계로 농사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신명기 모세가 미리 말한 바가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밑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미래가 아무 걱정 없이 대비되는 것을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즉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성경의 설명입니다. 롤러코스터. 언제 오르막이 끝날지 모르고 내리막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거꾸로 도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롤러코스터는 두 번쯤 도는데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삶은 몇 번 돌지 모르는 그런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것을 견딜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는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당할 수는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굉장히 그 주객이 전도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까지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왔고 사무엘상의 앞부분까지 읽어왔는데 이들에게 외적이 쳐들어오는 경우는 언제였을까요? 지도자가 없을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군사력이 미비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일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기로 한 때에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기로 한 때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좌우되는지는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로 판별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들은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래는 대비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 미래도 내 그 머릿속의 가능성대로 재단하고 대비하려고 한 것, 그것은 실제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두 원한다면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9절에 하지만 그들에게 엄히 그 일을 경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경고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삶의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왕정 제도가 실제로는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로 열거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얘기는 무슨 나쁜 왕이 세워지면 벌어지게 될 일이 아니라 왕정 자체가 가져올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있게 되면 너희 아들들은 아들들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왕에게 차출되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 딸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너희 소산도 너희 재산도 너희의 삶의 기쁨이 되지 않고 왕이 가져다가 제일 좋은 것으로 그의 사람들을 주게 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도 다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자, 왕정 제도는 너희를 노예로 만들게 될 것이다. 종이 되려느냐 이렇게 묻고 물으시는 것인데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왕에게 다 바쳐서 우리가 노예가 될지언정 왕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에 위로와 안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여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바로 여기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패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여기 다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노예가 돼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죠. 혹시 그렇게 느끼실 때 있으십니까? 내가 이 소원을 위해서라면 내 몸의 일부분을 포기해도 후회가 없겠다. 내가 이것만 확보가 된다면 내 시간의 상당 부분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나에게 이것만 주어진다면 나는 종처럼 살아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 굉장한 결단인데 사실 이 결단은 굉장히 주소를 잘못 찾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확보하는 것, 20절에 있듯이 우리의 싸움을 앞서 싸워줄 그 왕은 싸움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것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론 안전은 확보해 준다. 내가 너희에게 그 열어두려고 하는 삶은 죽지 않고 생존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같이 삶이 무엇인지를 음미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계속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이란 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주어져 있는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우리에게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단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달리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것,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불안만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종이 돼도 좋습니다. 자, 어때 보이십니까? 이들의 이 열심이 훌륭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무엇에 쫓겨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나요? 그리고 그것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나의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에 그 대학생인 것을 즐기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괴로워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잠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원래 잠을 잘 자는데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식스를 먹으면서 잠을 깨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 왜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지난주에도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셨던 분들 무엇을 위한 12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그러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많은 설명이 더 붙여져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노예로 살지 말아라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양보하지 않는 것, 안전하겠다고, 마음의 안심을 얻겠다고, 생존을 확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양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신 바 없습니다. 너희 아들들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칠 필요 없다. 너희 딸들은 왕의 신하로 향료나 만들고 요리나면서 살 인생이 아니다. 너의 양떼는 왕에게 바칠 양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재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우리는 자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지라도 이것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응은 올바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딴 데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안전이란, 이들에게 생존이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당연하게 누리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들은 인생의 진짜 단계로 넘어오지 못하고 계속 안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지처럼 구하고 있죠. 안전을 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너희가 확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안전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살면 그대로 따라오는 결과이지 이들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무엘이 노쇠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을 때 큰 문제를 갖고 사무엘과 고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떻게 주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할 것인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를 놓고 사무엘과 고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해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얘기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고 나면 문제가 또 생길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왕은 사사하고 다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자를 부르니 그가 주를 향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있겠죠. 하지만 왕은 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될까요? 왕의 아들이 되겠죠. 저 왕의 아들이 어떤 사람일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망할 뻔하기도 하고 안도를 누리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게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지금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노예이기를 자처하면서도 노예이면서 겪게 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여 나한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생기는 문제는 노예이기를 그만두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노예로 남고 싶어 하면서 노예여서 생겨나는 문제를 아무리 가져와 봐야 어찌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 앞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대해 묻고 계시죠. 그 너의 소원은 과연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이냐? 무엇 때문에 너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종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에게 종으로 지내면서 겪는 문제라면 내가 그 일을 거부하고 포기하기 전엔 나와 나눌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얘기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노예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을 끊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셨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된 것,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장로들은 왕을 세우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 20절에 있듯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앞에도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들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모두와 너무 다른 것이죠. 왕이 좋았다기보다는 아마 이 시대에 대통령 제도가 있었으면 우리도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게 된 아주 독특한 이 정체성을 굉장히 못 견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은 너희는 내 보배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다른 나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독특한 정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수자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수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다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계속 외부로부터 압력을 느끼게 만들게 할 거라는 것이죠. 대체 이 인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들은 출애굽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돌아가고 싶어하고 우리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었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온갖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김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다른 나라처럼 되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서로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웬만큼 살고 있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누가 가르쳐준 것일까요?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되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절대로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아주 다른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내 인생을 이해하기로 하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늠하시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걸 못 견디겠다면 주위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제발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 한 순간도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하나님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지금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부터가 불편합니다. 인생 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죠. 7절을 보시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도 그들의 말을 듣되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워라. 자, 이들은 참으로 옳지 못한 동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어찌 말하면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마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건 뭘까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살겠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세뇌해서 갑자기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도장을 찍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그래 마음대로 하여라, 너의 마음대로 하여라 라고 이들의 요구에 응하실 수밖에 없으셨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할 때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밀어붙인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이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짊어져야 하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 묻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놔두시지만 버려두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삶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두신 열린 공간,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고 사는 것,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이 버거워서 이것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상당 부분 앞날은 그렇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일을 똑똑히 목격하십시오. 무슨 결과를 경험하는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때가 되어 이 길이 아니겠다 싶으시면 돌아오셔서 주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이냐, 너희의 왕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분명히 하여라. 또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고 하면 또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일구다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 문제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의 왕이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왕이 필요한가. 이제 이 일을 마치며 백성들은 22절에 각기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을 만나서 뜻을 관철하고 인생의 변화를 확인하고 돌아갔죠. 자, 이 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제를 맡은 게 누구일까요?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은 이제까지 평온했는데 이들의 일을 처리하느라 왕을 찾아 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주께 돌이키지 않아 왕을 세워주게 되셨지만 그것으로 이들을 버리시거나 놔두시지 않아서 이제 왕이 생긴 이들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기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들의 뜻을 관철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이고 오늘 이 점을 확인합시다. 우리는 과연 누가 우리 인생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내는 것, 그것인가? 되물어 보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면 오늘 중요한 돌이키는 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자꾸 하나님을 이들의 안목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대 수준에 맞춰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올바로 묻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정한 삶, 안전을 확보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